한절기를 맞아서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타로 나섰습니다. 오늘 대타로 나서서 잘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 새벽 기도에 역대기상이 거의 끝이 나갑니다. 여러분, 족보에 질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아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잘하면 족보만 봐도 지긋지긋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여전히 또 족보입니다. 이왕 족보에 질린 김에 족보는 막 다 떼버립시다. 그런 의미로 또 족보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려는 분에게 신약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들이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펴들면 처음부터 이 알도 못하는 족보만 자꾸 나오면 읽기 전에 이미 질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게 하는 것보다는 마가복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진행도 빠르고 그다음에 다른 요소는 좀 빠지고 예수님 말씀만 쭉 나가는 거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어가시면 줄거리가 잘 연결되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조차도 족보만 보면 아이고 그래서 건너뛰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족보가 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 것은 결단코 아닐 거라고 믿고 이 족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족보 얘기를 조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고의 족보가 혹 어느 나라의 누구의 족보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안동권 씨 족보입니다. 안동권 씨, 뭐 여기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한데요. 자반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고의 족보는 안동권 씨 족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안동권 씨 족보보다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고약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고약한 심보가 사실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류 최고의 비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신화니 아니면요 역사적인 사실 아니라고 돌려버리니 성경에 가르쳐준 아주 귀한 역사적 사실들조차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여하튼 이것은 굉장히 고약한 풍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족보를 기록하고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을 자랑해서 자기 가문이 이렇게 뛰어난 가문이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양 홍가입니다. 한 30년, 40년 다 돼가네요. 한 40여 년 전에 남양홍과 우리 누님이 광산 김 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굴비 많이 나는 영광, 그쪽에 이 광산 김 씨가 아마 양반으로 터세를 아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 우리 누님 데리고 포항에서 광산 김 씨가 있는 그 영광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거기서 양반이라고 행세를 하는 것하고 우리 아버님이 상당히 젊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도 있겠다, 아마 양반이겠다. 그래서 그마마 사돈 만난 자리에서요, 말 놓겠네 하고 말을 놔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은 좀 놓겠네를 잘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가 20이나 많은 큰아버님이 따라가셨는데요. 그분 대단합니다. 옛날에 한학도 좀 했고 대단하신 분인데요. 첫 마디에 그냥 고함을 질러댄 게 족보 가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건 우리 큰아버지가 그 족보를 가지고 그 문구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광성임씨 족보 가오라. 그래가 두 집 어른이요. 족보를 펴놓고 거기서 족보 싸움을 한 겁니다.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 누가 더 양반인지 다른 성씨는 잘 모릅니다만은 광산 김씨만 압니다. 거기서 족보를 펴놓고 싸움을 벌인 이후로부터 우리 누님이 그 집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혹시 뭐 잘못하면요. 아, 양반집 자제도 그럴 수 있느니라 이래 되고요. 혹시 조금 잘하면요. 그래 어쨌든 양반집 자네가 다 들리지 뭐 이래 됐더랍니다. 그래서 족보는요. 어쨌든 훌륭한 조상들의 얘기만 자꾸 기록해 넣다가 보면 가끔은 족보에 빼버린 사람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 빼버리죠? 이게 어디가 남에게 자랑할 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은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왜요? 자랑하기 위한 족보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족보는 어떨까요? 성경도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사람을 자랑하려고 기록한 족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 역대기 족보 읽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족보는 읽으니까 조금 수월쳐. 왜 그렇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안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20명은 넘어야 합니다. 다 헤아려봤는데 19명에 딱 걸리거든요. 아, 내가 성경을 아직 많이 안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20명은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만큼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왕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명은 넘어갑니다. 주의하실 점. 같은 이름이 항상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거 헤아릴 때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같은 이름 두 번 헤아리기 없기. 그 다음에 저 아래 나오는 바벨론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보태기 없기. 조심해서 헤아려가지고 20명은 넘겨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19이고 18에 걸리겠다 싶거든요. 조금 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요. 만약에 1명이 넘거든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제가 밥 사겠습니다. 20 넘는데 30 안 넘어갈라고? 쉽진 않습니다.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가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 족보에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이 사람은 빼버렸으면 싶은 사람인데 일부러 꼬박꼬박 넣어놓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집사님, 권사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뺐으면 싶은 사람이 누구죠?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부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딱 들어가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앞에서는 그 좋은 부인들 이름 다 알잖아요. 말레는 우리 알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톡 가더니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럽니다. 아, 유다의 부인 이름이 뭐죠? 아니요, 있잖아요. 유다의 부인 이름이 뭐죠? 그 다말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 꼬시킨 겁니다. 돌아가셔서 반성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유다와 다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죠. 그 무슨 사이예요? 시아버지와 아니죠.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이걸 봐야 아 이거 이상한 족보다 하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서 아이 둘을 낳았다는 얘기를요 왜 적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다의 가출 이런 제목으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합시다. 유다가 집안에 환멸을 느끼고 가출을 한 겁니다. 가스 안 될 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가도요, 당장 뭐 별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이 집에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죽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며느리 하나를 집에다가 친정에 보내놓고 기다리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요. 남자가 누군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 누군데? 바로 당신이요. 유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나예요. 여러분 이거 굳이 이렇게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족보에서 빼야 되겠습니까? 빼야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부인 이름을 안 쓰더니 왜 유다에게나 와서 하필이면 다말에게라고 일부러 넣어놨냔 말이에요. 뺐으면 하는 걸 일부러 넣어놨어요. 자, 또 내려가 봅시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하고 보아스는 부부 맞습니까? 너무 경계하지 마셔요. 부부 맞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지만 이땐 부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라합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죠. 본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예,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훗날 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건 좋은데 본래 직업이요. 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 입장에서 볼 때 이 라합은요 배신자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쓸 때 기생이란 말을 빼주든지 아니면 거기 기생이라고 돼 있으면 굳이 여기 와서 라합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아, 빼는 게 낫겠다 싶은데 굳이 잘 내려가다가 라합에게서 하고 이름을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5절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룻이 들어와 있어요. 룻은 정말 좋은 여자죠? 예. 성경에서 정말 칭찬받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참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칭찬 넣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룻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외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며칠 전 신문에 난 건데요. 부산 어느 목욕탕에서 외국인들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 결혼해서 한국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출입을 못하게 한 겁니다. 신문에 났대요. 또 어디서는요? 보험 가입을 허락 안 한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접을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건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좋은 여자긴 하죠. 그런데 속으로 또 다른 마음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을 그런 사람은 꼬박꼬박 여기 족보에다가 이름을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도 롯은 워낙 착한 사람이었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가장 심한 예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6.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하고 우리아의 아내는 부부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부 사이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을 낳을 때는요. 부부 사이가 맞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솔로몬을 낳을 때는 결혼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맞아요. 그러면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있죠. 바세바죠.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 다윗하고 바세바하고 뭐요? 부부니까 뭐 그래 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슨 심산인지 바세바란 이름을 놔두고도요 결혼해서 부부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바세바란 이름을 안 쓰고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아의 아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이거?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지 다윗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이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령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한다고 쳐봅시다. 우리 아버지가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나를 낳아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그 옆집 아줌마가 누굽니까? 그 옆집 아줌마가 누구예요? 에? 자기 엄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나를 낳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옆집 아줌마 누군데요? 자기 엄마잖아요. 그걸 그래 굳이 까발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약한 사람입니다는 걸 자랑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낯도 깎이고 우리 아버지 낯도 팍 깎아버리고. 여러분 바세바라는 좋은 이름이 있고 결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못됐게 족보를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족보는 부끄러운 일, 못난 인간 이런 것들은 어쨌든 빼려고 노력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다른 말로 했어요. 왕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족보는 어떻게 된 것이 빼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꼬깃꼬깃 다 끼워놓은 희한한 족보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뺐으면 싶은 여자들만 일부러 차곡차곡 다 발표해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족보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족보에 여자들 이름 올라가나요? 아 요새 족보는 올라갑니다. 요새 건 놔두고 조금 올라가 저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옛날에 족보에 여자 이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어디 여자들이 족보에 올라가요? 옛날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남양홍씨 족보에는 여자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아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절대 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비였으니까요. 왕비라고 불러주면 좋을 텐데 흔히들 해경궁 홍씨라고 부르죠. 왕비에서 좀 밀려났는지 해경궁이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왕비예요. 이 여자 우리 족보에서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 왜요? 아, 높은 분이에요. 아주 높은 분이에요. 이런 여자 같으면 일부러 집어넣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뺏으면 싶은 사람들을 차곡차곡 다 넣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첫째는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자꾸 자랑하고 싶은 책을 써요. 위인전을 써도요 어떤 위인전이든 간에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뭐 오줌 사고 동네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위인전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다 위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흠없는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흠을 잡으면 다 잡혀요. 성경에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다 바보 같아요. 믿음의 조상요? 바보짓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보짓 하는가? 다윗요? 전 다윗보다 착한 일도 잘 못했지만 나쁜 일은 더 안 했어요. 전 여자 목회상 들여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왜 이렇습니까? 성경은 이런 허물 많고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요, 이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을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난 사람과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 책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가 허물투성이의 인간이죠.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족보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 선택한 제자 12명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 12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자 누구예요? 닮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잘 없을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 능력 없는 인간,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족보에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간의 약점투성인 이야기들을 끼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요,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내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러거든 예수님의 족보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문이 형편없고요,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많았어요, 어떻게 저 같은 교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가문이나 재산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란 뜻에서 이 족보를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죄 많고 못된 짓 많이 했으면 다말보단 더 심하냐? 아니면요? 너 다윗보다 더 큰 죄 지었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아무도 몰래 훔쳐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죄 지은 분 계셔요? 없어요? 그럼 안심하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다말요? 마땅히 해야 할 짓을 하지 않는 시아버지에게요, 변장하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한 분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다말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긴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욕심이 지나치십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흠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꿈을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내게 접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불신자들도요, 다가오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허점이 조금 있고 조금 만만한 구석이 보여야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 아시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그 변화산상에서요.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잠시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요, 우리와 똑같은, 허물 많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쓰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좋게 해석하면 사람이 너무 깐깐하고 모나게 살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만은 깨끗하고 잘못은 없고 정말 완벽한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죄 짓는 일에는 제쳐놓고 우리 너무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너무 틈도 없는 깐깐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다. 그걸 뒤집으면요, 바보짓도 조금 하고 사십시다. 푼수짓도 좀 하고요. 가끔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꼭 맞는 말, 꼭 필요한 말만 하신 분들 들어 계십니다. 그런 분 흔히 하는 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는 형제들 앞에서, 믿는 형제들 앞에서는 그런 허점을 감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헛소리도 좀 하고요. 인간미 넘치는 싱거운 소리도 조금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믿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꼭 거룩한 말만 딱 하고 일체 다른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조금 마음을 열고 여유를 조금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 제일 먼저 다니신 분, 또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 최근에 온 사람, 아니면 이 교회 분위기 익숙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성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요, 싱거운 소리 좀 하고 사십시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먼저 허점을 좀 보이는 그런 아량을 베푸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죄가 없는 완벽하신 예수님 그분이 허점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내 형제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인간적인 면, 좀 싱거운 면 이런 것 좀 보여가면서 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문에 처한 모습조차 그대로 다 공개하면서 우리 가문이 이런 집안이니까 너희 가문과 비교해가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요. 우리가 낚싯밥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낚싯밥 노릇을 해야 안 되겠냐 싶어요. 여러분 낚싯밥 고기가 이렇게 물 수 있는 낚싯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흐름한 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덜컥 붙었는데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보니까 내 속에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걸어보려니까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셔요. 네? 인사라도 하고 말이라도 건네보려니 저 사람이 제일 좀 무서워 보인다. 아무도 없죠?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주위가 온통 살벌해 보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창피당할지도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무서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둘러보세요. 누가 제일 만만해 보이셔요? 전원이 전부가 전부 다 옆에 가가지고 헛소리 한번 해도 될 만큼 한 번씩 칠해봐도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도요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아주 점잔을 떨고 있는 겁니다. 저요 평생에 드라이란 걸 안 써본 사람입니다. 드라이를 처음 만져본 게요 신학교 가고 난 뒤입니다.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처음으로 드라이 기계가 뭔지를 한 1년 만에 또 배운 게 있습니다. 무스라는 거요. 신학교 안 갔으면 저 평생에 드라이 무스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요즘엔 얼굴엔 제법 찍어 바릅니다. 이 자리 때문에요. 근데 이 자리를 딱 벗어나면요. 목사님 뵙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위대한 자리 다 내버려 두고 이 허물투성이 많은 이 족보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무게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겁나게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정말 편안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첫 화면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낮아주신 예수님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꼿꼿하게 썩어 버티고 목에 힘주고 서 있으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작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요. 아무도 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러면 크게 반성하시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회개 기도하시고 다시 나가십시오. 그래도 아무도 내게 아무 말도 걸지 않더라.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들, 교회 처음 나와서 어색한 사람, 그리고 잘 모르는 제가 뭐 누굴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모르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라도 마음 털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왕궁에서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 낮고 낮은 구유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출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낮출 수 있는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왜 뺐으면 싶은 이런 사람들을 굳이 넣어야 했던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날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노력을 더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